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들의 등불과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깨달을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12절에서 14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네 번째 기도였습니다. 사도는 거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성도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속재산을 뜻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천국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도의 기업의 부분이라고 했는데 여기 부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하늘의 가나안 땅에서 차지할 목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합당하게 하신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천국을 주기 전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을 먼저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12절에서 14절까지를 살펴보면서 이 같은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어서 15절부터 17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는 창조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창조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 14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제자들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피조물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그 피조물들을 창조한 창조주이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여기 그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리스도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만물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생겨났으며 또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만물을 창조한 것입니까? 누가 하늘과 땅에 있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드신 것입니까? 누가 천사들을 창조하였고 사람을 창조하였습니까? 누가 짐승들과 새들과 물고기들과 나무와 식물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것입니까? 누가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한 것입니까? 누가 청동과 폭풍과 바람을 창조하였으며 또 빛을 창조한 것입니까?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신 것이지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6문에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라고 질문하였고 그 답으로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위격으로는 세 분으로 구분되어져 있고 본체로는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태초의 창조사역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이 모두 참여하셨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창조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여기 그라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두가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6절에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여기 보좌들, 주관들, 정사들, 권세들 무엇을 지칭하는 거지요? 그것은 바로 천사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천사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천사를 여기서 보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보좌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수종을 들고 있기 때문에 보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일까요? 보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요한계시록 보면 네 생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천사들이죠. 이렇게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수종을 들고 있기 때문에 thrones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 보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용어들이 천사를 지칭한다는 그것뿐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왜 보좌들이라고 썼을까? 왜 주관들이라고 썼을까? 또 여기에는 무슨 계급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동등한 것일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용어들이 천사들을 지칭한다는 그런 사실 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천사들까지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렇다면 왜 사도는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는 9절에서 15절에 이르는 동안에 골로새서의 지금 서론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네 가지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창조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이렇게 사도바울은 서둘러서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골로새 이단 때문입니다. 사도바울이 골로새서를 이 서신을 쓴 것은 당시에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던 이단 사상 때문입니다. 이단 사상 때문입니다. 사도바울이 갈라디아 서신을 쓴 것은 갈라디아 교회를 위협하던 할례를 전파하는 그 거짓 선생들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도바울이 골로새서를 쓴 것도요,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던 이단 때문입니다. 아직 그 이단 사상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방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것입니다. 이미 이 이단 사상은 골로새 지역, 또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 지역에 서서히 지금 유포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단 사상의 내용은 혼합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주의적 의식주의, 또 천사숭배, 금욕주의 등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유대주의적 의식이 추가되어야 비로소 완성된 신앙이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또 그들은 천사숭배나 금욕주의 등이 보완되어져야지 비로소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이 가르친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덧붙여져야지 된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거짓 선생들도 똑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와 골로새서는요, 같이 비교하여 보면은 참 유익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거짓된 그런 자들도 같은 일을 하였는데요. 그들은 할례를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가르쳤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할례를 받아야지 비로소 완전한 신앙이 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할례를 전한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불충분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이단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유대주의 의식이라든지 또는 천사숭배라든지 금욕주의 뭐 이런 등등의 혼합주의 신앙을 가르쳤는데요. 그것이 뜻하는 바는 그리스도만으로 불충분하다는 그런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서둘러서 창조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골로새서의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단 사상에 대항하여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다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 무슨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을 수가 없죠.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다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주의 의식이라든지 천사숭배라든지 뭐 신비한 어떤 환상을 본다든지 금욕주의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덧붙여야 될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2장 3절에 보면은요, 그 안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4절에 무슨 말을 하냐면은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도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마치 다른 사람들이 마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없는 것처럼 또 뭔가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불충분성을 말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라는 그런 것입니다. 골로새 2단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가지고 보충해야 된다, 또 보완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말들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0절에서도 사도는 그리스도의 충분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구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똑같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2단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지요. 골로새 2단은 그리스도에게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부족함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의식주의를 쫓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신비한 경험을 추구해야 합니까? 또는 이상한 환상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은사주의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날 어떤 신자들은 이러저러한 것들을 계속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서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는 바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인데요. 그것은 모든 것이 충만하신 창조주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여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창조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15절 하반절 보면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말은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고 또한 통치자가 되신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다라고 하니까 마치 나신이라고 하는 이것이 무슨 이제 창조되어진 존재처럼 그렇게 이제 잘못 해석을 해서 여기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창조되어진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잘못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이게 먼저 나신 자라고 하는 표현은 18절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이것도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은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자 이렇게 표현하지 살아나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 먼저 나신 자는 이 먼저 나신 이 개념 자체가 그런 거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장 처음 창조하신 존재로서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잘못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대단히 크게 잘못된 해석인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절에 사도 바울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절만 가보면 그것이 그렇게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그 다음 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15절에 있는 그 말씀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창조되어진 존재로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또 17절에 가보면은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신 분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물보다 먼저 존재하시는 분은 피조물이 될 수 없습니다. 만물보다 먼저 존재하고 계신 분은 피조물이 될 수 없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에 만물보다 먼저 존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그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여기 났다는 표현들이 나오죠. 그러나 이게 창조되었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을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으느니라.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보다 먼저 존재하고 계셨던 창조주,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5절 하반절에 나오는 창조물보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피조된 존재로 절대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다음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라는 이 말씀, 또 17절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라는 이 말씀, 요 두 말씀으로 인해서 15절을 그렇게 절대로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 먼저 나신 자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first born인데 이것은 장자를 의미합니다. 맏아들, 장자를 의미합니다. 장자라고 하는 것은 상속받을 권한이 있는 그런 사람이고 또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만유의 후사는 만유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만물 위에 장자로서 상속권뿐만 아니라 통치권도 가지고 계시다. 그런 의미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시편 89편 27절에 장자의 권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장자의 권한은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는 다스리는 권한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절 하반절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께서 당연히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핸드릭스는 이 구절을 이렇게 잘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는 구절의 의미가 단순히 그 아들 자신도 모든 창조물의 장구한 서열 가운데서 첫 번째 위치를 점유하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결코 단정할 수 없음은 바로 16절에 이해, 16절은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라는 말씀이죠. 16절에 이해 아주 명료하게 드러나고 있다. 실로 그분은 모든 피조물보다도 앞서서 존재하고 계시며 그것들과는 아주 판이하게 구별되며 또한 지극히 높은 곳에 위치하고 계시는 것이다. 처음 나신 자로서 그분은 만물의 상속자이시며 또한 통치자이신 것이다. 핸드릭슨이 아주 명료하게 이 의미를 잘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스도께서 그 창조한 만물 위에 통치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가보면은요, 17절 하반절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보존하시고 지탱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유지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리스도 안에 만물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스도는 창조된 만물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는 만물을 보존하고 지탱하는 그런 분이신 것을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놀라운 진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주 안에 창조된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독립적으로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만약 떠나게 된다면 세상 만물은 모든 질서가 깨어지고 흐트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물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절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누가 만물을 지탱시켜줍니까? 누가 만물을 유지시켜줍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대단히 참 경이로운 그러한 진리인데요. 들판에 핀 작은 풀 하나조차도 그리스도께서 지탱시켜 주어야 그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요. 태양계 행성들이 자기들의 궤도를 따라서 일정하게 도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보존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창조된 것은 스스로 보존될 수는 없습니다. 창조된 것은 매 순간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탱되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보존자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갈릴리 바다를 명하셨을 때에 그 바다가 즉시 순종해서 잠잠하여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요. 즉시 바람은 그치고 풍랑이 찾아들었습니다. 아무나 가서 그렇게 한다고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는데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이미 죽었고 그래서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장래 행렬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장래 행렬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그렇게 이제 죽은 자를 향하여 말씀하시니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 같은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행해진 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있는데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또 문둥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자의 병도 고쳐주셨는데요. 그와 같은 이적들 많이 행하여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이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하시면 자연도 순종하고 병든자도 나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 24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모든 병들을 다 고쳐주실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만물에 대한 통치 권한을 가지고 계시고 그 만물을 보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도 하였고 또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유지되고 있다라는 의미로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만물이 그리스도가 없이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이 진리를 믿고 있는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합니까? 또 만물의 통치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 또 만물의 보존자로 그렇게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나 또 선지자 중에 하나로 그렇게 알았고요.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류의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그 반열에 이제 예수님을 놓아서 인류의 4대 성인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대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는 피조물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요. 또 그들은 다 죽었고요. 그들은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들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이단들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다른 유대주의적인 의식이나 천사 숭배나 금욕주의나 등등 뭔가를 가지고 와야지 이 신앙이 뭔가 완전히 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고 또 그러한 것을 접해서 어리석게 넘어가는 사람들은 마치 그리스도만 단순하게 믿는 것으로는 부족한 것처럼 생각해서 뭔가 다른 데를 쫓아다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될 15절에 있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라는 이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그 성육신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볼 수 있게 해주신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이신 그리스도,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요,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오늘 본문 15절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형을 대신하여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장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도장이 있지 않습니까? 인주에다가 묻혀서, 인주를 묻혀서 도장을 종이에 찍으면은 거기 이제 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종이에 있는 그 글자를 통해서 우리는 도장에 과연 무슨 글자가 새겨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에 찍혀진 그 글자가 바로 형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도장에 새겨진 것은 이제 원형이죠. 이것은 원형이고요. 그 종이에 이제 이것을 찍었을 때에 종이에 나타난 그 글씨는 형상입니다. 복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어떤 자연 그림이 있는 것을 복사하고 싶을 때 그것을 이제 칼라 복사기에다가 탁 두고 버튼을 누르면은 똑같은 색으로 뭐가 복사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복사물이 바로 형상인 것입니다. 원형을 그대로 이제 재현해 준 것이죠. 여기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이 형상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였는데요. 이것은 창조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로소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자신, 즉 하나님의 본래적인 어미는 육신적인 눈으로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사고를 통해서는 볼 수가 없고, 그렇죠? 우리는 절대로 육신적인 눈이나 우리의 사고력을 통해서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우리는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그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의와 인자, 지혜, 능력, 요컨대 그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리스도 밖에서 얻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모습은 우상에 불과한 것이다. 여기 해설을 아주 잘 해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에 그리스도 밖에서 이제 보여지는, 그죠? 그리스도 밖에서 보여지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밖에서 무슨 신을 본다든지 또 만난다든지 하던 것은 다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현현되어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충만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이제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창조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몇 말씀 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다른 무슨 의식들이 필요치 않습니다. 천사를 숭배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죠. 할례를 왜 받습니까?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금욕주의에 빠질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은사주의나 무슨 신비한 현상을 본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등등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이지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충만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다.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는 참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러나 피조물의 반열에 들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골로새 이단 사상과 같이 오늘날도 혼합주의 신앙이 참으로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들은 절대로 그러한 잘못된 신앙에 현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창조주이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충만히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신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